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앞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았고 그 뜻을 수종드는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이미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의지를 언약 체결 속에서 강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갖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성,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신 인간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밝히 언약 가운데서 드러내신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 언약 체결을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중요한 의도가 뭐냐는 거죠. 무슨 연유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 떨기 나무 사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앞으로는 바로와 그가 섬기는 신을 숭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없음이요.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자들을 영영히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그런 의도가 모세를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은 쌍방간의 합의로 등장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방도요 수단인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모세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이 언약이 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죠?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결과에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 5절 초반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5, 6절에 등장하는 순종의 결과로 조건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법도를 준행을 잘 하게 되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결과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고 내치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으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5, 6절에 등장하는 이 명령과 결과는 조건부에 따른 결과가 좌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사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 복종하다, 보존하다, 준수하다라는 단순 완료형 동사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늘 깨어서 마음판에 새겨놓고 간직하여 항상 그 언약을 쫓아 살아가라 라는 완료형으로 지키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너희는 이미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에 귀 기울여 청종하고 순종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가 등장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목적과 뜻을 실현시켜셨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가능하였고 또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목적이 어떻게 기적 속에서 펼쳐졌는가를 너희는 목도하여 봐라. 출애굽 사건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라. 이미 너희는 내 사랑하는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당연히 내 말을 순종하고 율례를 지켜 행함이 옳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43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목적이 어떤 기적 속에서 펼쳐졌는가 분명히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19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 증언 속에서 확인하는 바가 뭐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호칭들입니다. 열국 중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소유다. 과거를 회상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았으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이런 일련의 기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결국 바로 너희는 이미 나의 사랑하는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약속을 이 기적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결국 이 언약 체결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뭐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적이고 생물학적인 국가 형태로서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하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앞에 주어지는 그러한 선언으로서 너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내 앞에 서 있노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언약 체결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언약 속에서 보여주시고 그 목적을 수종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됨,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의 중차대함을 확인시켜주는 언약 체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와 처음에 맺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우리 인생 여정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기적 앞에 항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찾아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 앞에 복된 자라.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 자신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선언 속에는 아주 커다란 책임과 본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뜻을 펼쳐나가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고 계시는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잘되고 범사에 충만하고 말이죠. 네? 자랑할 것들이 많고 세상의 부유함으로 공개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앞에 축복의 매개자로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왕국의 일원입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축복의 고리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모든 세계에 대한 독특한 특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특권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앞에 구하라.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앞에 증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종들고 세상 앞에 축복을 선언하고 증언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교회의 어떤 멋있는 위상과 자랑거리들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세상 앞에 거룩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교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 앞에 항복스럽게 전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거룩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에 결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외면하시거나 어려운 지경에, 곤고한 지경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을 건널 수 있어요. 강을 지날 수 있어요. 불 가운데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고 걸으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과정은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의 통로로 그 결과는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랠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 놓여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실패로 여겼습니다. 참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목적과 뜻을 그의 고난과 그의 눈물과 한숨과 제자들의 배반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한치의 오차 없이 펼쳐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과 과정을 거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곤고함에 처했을 때 실패로 보고 좌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아름답게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채색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가정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미술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도화지, 흰 도화지를 놓고 물감과 붓을 준비해 오던 중에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그 하얀 도화지가 물감으로 다 범벅이 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어린아이가 속상해서 눈물 납니다. 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던 화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엉망진창이 된 그 붓을, 그 도화지에 이제 아버지가 붓을 잡고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갑니다.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파란 하늘이 열리고 푸른 나무들이 생기고 거무스름한 멋진 바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가요. 아버지의 붓이,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 엉망진창이 되었던 도화지에 아름답게 그림이 채워져 가니 아들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얀 도화지에 어떤 실패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좌절스럽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보기 싫은 도화지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붓은, 천상의 붓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하나 채색해 나가십니다.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손길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하나 그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의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아들을 얻지 못해요. 생산치 못해요. 얼마나 낭망스러운 참담한 그의 인생의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셨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바세바 사건으로 그는 얼마나 끔찍한 그림을 그려냅니까? 무서운 그림을 그려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타가 고민하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그의 엉망진창이 된 그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찾아오시고 다시금 아름답게 채색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므로 내 율법과 내 규례를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 앞에 나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고리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목표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자랑을 세상 앞에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 더욱 분발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주에 주신 그 복된 인생을 더 멋지게 채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이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웃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 세상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복된 역할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실천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 안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그 역할 막중한 영광스러운 책임을 주 안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신실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